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일요일이나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G20 정상회의 뒤 귀국길에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군데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일정 시점에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고 말했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주요 20개국 회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다 이행하기를 바라며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삭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현재 40%인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1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하지 않고 10%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상당한 양의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과 기타 제품을 구입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시험은 자국 방어와 억지력을 위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이란 군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어제 이란의 미사일 실험과 개발은 이란 핵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어떤 나라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미사일 실험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최근 시험 발사에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란의 미사일은 전적으로 방어를 위한 것으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실험을 금지하는 어떤 유엔 결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구 온난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어제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리 협정은 각국이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묶는 것은 물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일부 국가들도 이행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면서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달 30일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관이 장례식이 치러질 수도 워싱턴으로 오늘 운구될 예정입니다. AP통신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를 워싱턴으로 옮기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해가 도착하면 미 의회 의사당 중앙홀에 안치돼 추도식이 열리는 5일 오전까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월을 예상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20 회의에서 정상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 이행과 대북 압박 유지를 밝혔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을 이용하거나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환하는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 군데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시점에 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지도자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노력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중국은 미국과 북한 지도자의 2차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국무위원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국무위원은 또한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곧 열리기 바란다며 1월 초를 예상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면 대북 제재를 완화했던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곧 이뤄지길 바라며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공유할 추가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두 나라는 올바른 다음 단계에 대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회담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 올바른 실질적인 다음 단계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한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경제 개선 역량을 허락하지 않는 국제적인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수천만 혹은 수억 달러짜리 수표를 써줘서 북한을 자유롭게 해준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이룰 각오가 돼 있으며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무 만찬에 배석해 영광이었다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카드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재 문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이 성패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11월에 미북 고위급 회담이 두 차례 무산됐고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마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핵화 협상 답보 상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그런데 두 달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 발언은 실무 수준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쩌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확인한 건 국면 전환의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언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표명했다는 백악관의 발표도 이례적입니다.
네. 한국 정부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죠?
예, 한국 정부는 당초 미북 2차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
미북 양측이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전에는 경제협력 등에 대한 남북 간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문에 관심을 보이면서
네.
비핵화 협상에 추가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겁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초에 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 북핵 외교 일정, 윤곽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아,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이은 미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네.
미북 2차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합니다.
예.
미북 고위급 회담은 폼페오 장관의 5차 방북 형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12월로 접어들었고 시간도 금방 갈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올해 한해 이루어지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왔습니다.
네네.
따라서 서울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고무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할 때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네, 뭐 아주 중요하고 역사적인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김 위원장이 빈손 귀국의 그 가능성을 무릅쓰고 서울행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 위원장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통해서 비핵화를 제대로 한다면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바꿔 말하면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가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김 위원장도 제재 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 문제의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울 방문 여부는 계속 불투명한 상태로 남을 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까요?
예, 지난주 만남에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가 비핵화 의사를 밝히면 이를 토대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추가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더라도 실제 행동은 미국의 상응 조치와 연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제재 문제에서 돌파구가 없으면 정상회담을 해도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만났는데 두 정상은 대북 제재 강력한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30여 분간의 만남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비핵화만이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과 지속적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제재를 강력히 이행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의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단계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언급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고 다른 요인들에 있어서도 강력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한연합훈련 유예가 한국에서의 준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의 유예는 주한미군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저해하지 않으며 미한 동맹은 굳건하다고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Davison 사령관은 2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미한 연합 군사훈련 취소가 한국의 준비태세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 연습을 일시 중단했고 12월로 예정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유예했지만 이것이 준비태세 역량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최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독수리 훈련에 대한 재정비를 시사했다며 이것도 한국에서 작전과 방어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미한 해병대 연합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등을 중단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또 최근 매티스 장관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대규모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미국의 동북아 안보의 기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U.S. Republic of Korea alliance there has been the bedrock of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과의 대화, 또 한국과 미국과의 대화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통화할 때나 국방부 등 한국 군 당국과 대화할 때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미한 동맹을 상당히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 제독 출신인 네이비슨 사령관은 지난 5월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모든 군사작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가 붕괴돼 이미 추가 실험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지진학자들의 분석을 근거로 한 일본 언론의 해석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 라몬트 도어티 지구관측소의 김원영 박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과 인근 지역에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조치는 충분했는지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풍계리 핵실험장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김 박사는 지진파 분석을 통해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고성능 폭탄 실험이 아닌 핵실험이라는 사실을 규명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국계 미국인 지진학자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지막 핵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작년 9월에 있었고 당시 그러니까 실험 직후에 뭔가 충격이 있었던 건가요? 언론에서는 뭐 작은 지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직접 관측을 하셨죠?
그렇죠. 지진파로만 관측했죠.
어떤 충격이었습니까?
이제 핵실험을 작년 9월 3일에 하게 됐는데 시간이 GMT로 03시 30분입니다. 그 이후에 그 핵실험이 크니까 큰 공동이 생겨요. 파괴된 지역이. 그래서 한 8분 30초 경과한 후에 지진파가 또 크게 발생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이거는 핵실험은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핵실험에 의해서 생긴 큰 공동이 붕괴로 내려서 지진파가 발생했다. 규모가 4.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아무튼 뭐 8분 뒤면은 직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 핵실험하고 나면은 그런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보통 아닌가요? 아니면 좀 이례적인 현상입니까?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는 좀 작으니까 핵실험들이.
네.
작년 9월 3일에 북한의 핵실험은 다른 나라들의 여태까지 한 것들 지구상에서 지금 한 2,000개 남짓 핵실험을 했는데요.
네.
이게 그중에서도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동이 크게 생겼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못 견디다가 한 8분쯤 지나서 무너져 내리는데
네.
작은 경우에는 조금 무너져 내린다고 치더라도 관측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박사님 연구팀 관측으로는 핵실험 8분 뒤에 일어난 그 붕괴 말고
예.
그 뒤로도 지진이 무수히 일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0일 후에
네.
9월 23일에 규모가 3.5 이상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USGS나 중국이나 다 관측이 돼가지고 그 발표가 됐죠.
그럼 그 지진은 그럼 딱 그 풍계리 핵실험장은 아닌 건가요? 그 인근으로 봐야 되나요?
그 당시에는 바로 같은 장소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척 흥미가 있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나중에 한 수개월 걸렸죠. 한 2, 3개월 후에 관측된 것을 분석해보니까 그 핵실험장은 아니고 거기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만탑산 인근이에요. 그리고 깊이가 한 4, 5km 됩니다.
네. 그런 관측은 그러면 어떤 시설을, 그러니까 관측소를 통해서 관측한 데이터입니까?
지진 관측소가 이제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네.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데이터가 흑룡강성의 목단장이라는 게 있어요. 무단장이라는 관측소가 있는데 거기가 370km가 됩니다. 남한에 가서는 이제 속초, 간성, 철원 그 휴전 부분에 있는 관측소들이 있거든요. 지진 관측소들.
네.
거기에 데이터들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거기도 한 400km 정도 내지 500km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규모가 작은 지진들은 관측이 힘들죠.
그러면 그 풍계리 현장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관측소에서 보면 지진 횟수나 그 강도를 더 자세히 좀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횟수가 이제 많아지는 게 규모가 작은 것들이
네.
북한 경계를 바로 지나면 길림성인데 꼭 북한 경계선에 길림성 관측소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서들은 규모가 한 1.5 정도 돼도 관측이 됩니다.
아, 그럼 그쪽에선 지진이 한 몇 번 정도 난 걸로 관측이
되나요? 그쪽에서는 뭐 한 80개 내지 100개 정도.
아,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근데 그 숫자라는 거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네.
규모가 3 이상 되는 게 몇 개다.
네.
뭐 규모가 2.5 이상 되는 게 몇 개다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숫자가 틀릴 수 없는 거는 규모가 3 이상 되는 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앞서 말씀하신 8분 뒤에 붕괴 현상이나 아니면 그 뒤로 일어난 뭐 그게 20번이 됐든 아니면 뭐 80번이 넘든 그런 지진 때문에 핵실험장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건데요. 일본 언론의 최근 지적은 지진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곧 그 핵실험 뒤에 한 8개월 뒤에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장을 폭파한 것은 이미 못 쓰는 시설을 마치 공식 폐기하는 척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왔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받기가 당연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를 할 때
네.
그 의도가 확실하다면 전문가들을 동반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그 폐기된 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전문가들은 초청을 안 하고 뉴스 미디어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 됐으니까 자세히 첫째로는 모르는 것이고 둘째로는 위성사진으로 봐가지고 만탑산 정상 부근이 많이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갱도가 4개가 알려져 있는데 1번 갱도는 2006년도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갱도가 이제 주 갱도인데 거기서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다 했는데 그 갱도가 2번 갱도인데 그게 북쪽 갱도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는 아마 못 쓰게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비티 콜랍스 됐고 내부가 아마 방사능연소에 오염이 됐을 수 있다 보는 것이고
네.
3번, 4번 갱도는 아직 쓰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더한다면 거기서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이미 못 쓰게 된 공간이 생겼다면 그건 말씀하신 대로 북쪽 갱도, 2번 갱도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갱도에서부터 또 북쪽으로 되는 게 이제 그 지진이 난 곳이고.
아 그러나 여전히 다른 갱도는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시네요.
그렇죠. 3번, 4번 갱도는 서쪽에 있는 갱도인데 그쪽은 아직까지 뭐 지진도 안 난 적이 없고 그 근처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지진 난 곳이 멀진 않다고 봐지죠.
박사님 그러면 북한이 지난 5월 달에 외신 기자들 불러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했을 때도 주의 깊게 관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 핵실험장을 폐기할 만큼의 폭파 강도였습니까? 감지하신 게 좀 있나요?
저도 그것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부의 갱도를 입구뿐만 아니고 내부까지 다 망가뜨려가지고 못 쓰게 만들었다면 폭발물을 폭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풍계리에선 1톤, 한 1000kg 정도 되는 폭약을 쓰면 무단장 관측소나 남한의 관측소의 지진파가 다 관측이 돼요.
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봐서는 한 뭐 몇십 킬로그램 정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구조물이나 갱도는 파괴가 완전히 될 수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죠.
아, 그러니까 파장이 감지되지도 않을 정도의 소규모 폭파였다. 그러면 내부까지 근본적으로 폐기한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뭐라 그럴까 그냥 덮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밖에서만 뭐 흙이 막 흙먼지가 날리고 건물들 다 부시고 하는 거는 이제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쇼처럼 보여줬는데
네.
실제로 내부 구조가 다 파괴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아 다른 나라 핵시설 폭파 현장도 참고하신 적이 있으시죠?
가까이서는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는 봤습니다.
어느 나라였나요?
구소련의 카자흐스탄인데
네.
아직까지 핵실험장을 파괴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카자흐스탄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지는데 중국의 그 롭노라는 핵실험장도 아직도 계속 있고 미국의 네바다 테스트사이트도 계속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실험장을 파괴하게 되는데 1990년대에 한 10년에 걸쳐서 다 파괴했습니다.
그때 관측하신 거하고 그러면 풍계리 때와는 다릅니까? 어떤 차이점을 보셨습니까?
그때는 뭐 10년에 걸쳐가지고
네.
서서히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안에다가 폭약을 집어넣고 터뜨리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전문가들이 다 가서 보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폭발 강도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보였죠?
강도도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한 것들은 뭐냐면 그러면 그냥 폭발시킬 게 아니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폭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관측도 좀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100톤, 100톤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양인데 그 정도도 놓고 많이 터뜨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와는 폭발 강도도 완전히 달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규모가 작죠. 그 북한에서 한 것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그 파괴 현장은 거의 지진파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고 봐지는 거죠.
네, 미국 콜롬비아 대학 라몬드 도어티 지구관측소의 김원영 박사로부터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 생긴 변화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선박을 이용하거나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휴전선 경계와 감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VOA에 지난 1일 북한 병사가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건 지난해 12월 21일 북한군 초급 병사가 중부전선을 통해 넘어온 이후 처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이 북한군 하전사는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북한군 병사가 다시 한국에 망명한 겁니다. 이는 지난해 상황과 크게 다른 겁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 군인은 지난해 4회에 걸쳐 총 4명이 주민 11명을 포함하면 총 15명이 휴전선과 해상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올해 공개한 망명 사례는 3일 현재 병사 1명과 주민 3명 등 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40대 북한 남성 2명이 작은 목선으로 서해상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고 6월엔 동해상에 필요하다 한국 해경에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가운데 1명이 망명 의사를 밝힌 게 전부입니다. 전문가들은 망명자가 감소한 건 북한 당국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를 지낸 문성목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1년 만에 넘어오기는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 귀순 방지를 위해서 북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탈북자들 좀 줄고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걸 계기로 또 뭔가 탈북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북한의 여러 소식통을 두고 오랫동안 내부 소식을 취재하는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도 최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경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북한 군인들의 영양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몇 년 전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전 북한군 출신 정대현 씨도 통제가 내부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다며 전방의 군인들이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제가 더 내부적으로 더 강화됐대요. 뭐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정상이 둘이 만나면 뭐 이렇게 내부도 굉장히 유순하게 풀릴 것 같지만 그 실제로 거기에서 뜨는 내부 소식이 이렇게 전에 소식통에 와면 보면은 막 실제로 내부는 더 강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강화되는 게 현실이라고 그런 걸 보면은 애들이 군생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더 조이고 이러면 군생활이 더 힘들죠.
한국 통일부 통계를 보면 중국과 동남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일반 탈북민도 지난 9월 말 현재 80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탈북민은 지난해 총 1127명이 한국에 입국했었습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 군 당국이 특히 휴전선 감시와 경계를 더 강화한 이유로 지난해 총격을 뚫고 한국에 망명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26살의 전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를 통해 동료에게 총격을 가하는 북한군의 잔인함과 오 씨의 몸에서 발견된 많은 기생충 등으로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생활이 외부에 자세히 보도된 것을 북한 당국이 불편해 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오 씨는 최근에 망명 후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세습화와 수령 신격화를 비판하며 북한의 젊은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도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인민들을 먹여 살린다면 손뼉을 치겠지만 무엇 하나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 씨는 그러면서 자유가 있어서 좋다.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서 좋다. 북한에서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게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79년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뒤 탈북민 1호 박사가 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남북 간의 전방초소 시범 철거로 휴전선을 통한 북한 군인의 망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선이 지금 뭐 완전히 뒤바뀌고 있고 걔들도 통제를 강화하고 아마 이제 그 GP선을 걔들은 다 GOP선으로 다 철수시킬 겁니다. 그러면 GOP를 더 빼죠. 뒤로 빼서 와야 그 GP성원은 거의 넘어올 사람이 없고 출신성불이나 대어 때문에 GP 밖에 있는 것들이 주로 넘어오는데 그걸 그 뒤로 이제 북한이 빼버리면 탈북 기수는 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를 망명한 북한 병사가 남북 각각 11개 시범 철수 대상 감시 초소인 GP 중 북측은 철수하고 한국은 보존키로 한 강원도 고성 지역 GP 인근에서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망명한 북한군 병사가 GP 혹은 GOP 지역 성원인지 또 이 병사가 GP 철수 지역을 고려해 월남 경로로 선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선을 통해 망명한 전 북한 병사 정대현 씨는 GP를 철거한 지역 북한 군인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P를 폭파하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싱숭생숭했을 것 같아요. 만약 지들이 근무서던 그 GP가 폭파되고 그 인근에서 넘어왔다고 하니까 언제 솔직히 걔들은 초소가 없어지면 뒷제대로 가야 되는데
일각에선 오청성 씨의 망명 사례에 비추어 미북,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한국 망명이 감소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망명 이유 가운데 하나로 미북 관계가 악화돼 전쟁할 수 있다는 느낌마저 들어 긴장감에서 망명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정대현 씨는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북한 군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통제도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망명을 시도하는 군인들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 날씨로 고생할 옛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겨울을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런 얘기 그냥 이제 진짜로 날씨도 추워지고 군인들을 보면 되게 제일 마음 아픈 게 날씨 춥고 겨울에는 정말 추울 만큼 춥고 여름에는 더울 만큼 더워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날씨 속에서도 고생하는 걸 보면 어떤 이념을 떠나서 진짜 어떻게든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이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40% 관세 조치를 삭감 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3주째 폭력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11월 30일 서거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가 3일 연방의사당에 안치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오는 5일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죠.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밤 늦게 자신의 트위터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현행 40%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전에도 트위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는지 내용 좀 살펴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르헨티나 회담이 매우 특별했으며 중국과의 관계가 큰 도약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품질 좋은 미국산 농산품을 즉각 구입할 작정이라면서 미국의 농민들이 매우 크고 빠른 중국과의 협상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과의 개인적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 무역 등 양국 문제에 있어서 오직 두 사람만이 거대하고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 해결은 중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중국이 자동차 관세를 삭감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삭감이 완전히 없앤다는 뜻인지 줄인다는 뜻인지 그 폭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줄이고 없앨 것이다 라고만 적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국이 현행 40% 관세를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줄일지 아니면 전면 없앨지 뭐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네.
중국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5% 관세를 매겨왔는데요.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난 7월 25%의 추가 관세를 매겨서 4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열린 G20 정상회의 중에 따로 양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당시 자동차에 관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 세계 두 경제 강국이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기 때문에 특히 이 정상 간의 회담에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두 지도자가 극으로 치렀던 형국은 피한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회담에서요.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당초 미국이 2019년 1월 1일부로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걸 보류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중국 측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또 어떤 걸 내놨을까요?
예,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매우 상당한 양의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또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해서 구조적 변화를 위한 협상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90일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양국이 네. 협상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년 3월 1일까지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만일 9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뭐 당초 계획대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예, 중국 외교부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관세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의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네.
예,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양국 정상이 회담 후 각자의 경제팀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일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자동차 관세 철폐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이날 3일 브리핑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경수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의 공동 인식 발언을 강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에 물어보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아, 네네.
관세 관련 발표는 중국 상무부 소관인데요. 중국 상무부 역시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해결 상황, 뭐 일단 한 고비 넘겼다는 소식, 국제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네요.
네, 양국이 전면전은 피하고 앞으로 3개월간 협상을 통해 합의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주요 주식시장이 일제히 반색했습니다. 홍콩 지수와 상하이 지수 모두 3일 2.5% 이상 오른 채 거래를 마감했고요. 한국 코스닥 지수도 2% 가까이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또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파리 등 유럽 주요 시장도 오전 거래에서 2% 이상 뛰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전국이 아주 혼란한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지금 3주째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시위가 점점 폭력으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예, 주요 외신들은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시위 현장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구체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어떤 정책에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 프랑스 정부가요, 친환경 경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경유는 23%,
네.
휘발유는 15% 인상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이를 더 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시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발로 확대됐고요.
네.
시위도 점차 격화되면서 방화와 약탈 등의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일 하루 동안 3만 6천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랑스 현지에서 이들 시위대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다고요?
예, 노란 조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
처음에 시위한 사람들이 차량에 그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노란색 형광 조끼를 입고 나오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네.
자, 이들의 시위가 주말에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일부 시위대는 도끼와 금속 파이프 등을 들고 나와서 파리 최대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의 상점 유리창을 깨고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로 진압에 나섰는데요. 경찰 당국은 이 시위로 100명 이상이 다쳤고 4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문화재도 훼손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위대가요, 파리의 상징인 개선문 외벽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노란 조끼는 승리할 것이다.
네.
마크롱 퇴진 등의 낙서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당국이 급히 전문가를 투입해서 외벽 낙서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에드와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지시로 시위대 대표단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폭력 자제를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초토화된 파리 시내를 돌아보고 총리와 내무장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위에 발단이 됐던 어떤 그 유류세 인상 방침이 철회되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예.
마크롱 대통령이 2일 내년 1월부터 유류세 추가 인상은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벤자민 크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이 이날 정부는 현재의 노선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현재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마크롱 대통령은 보안군 공격과 상점 약탈, 건물 방화, 또 보행자나 언론인 위협, 개선문 훼손 등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향년 94세로 서거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가 오늘 워싱턴 DC로 운구되죠?
네, 그렇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가 대통령 전용기로 텍사스에서 운구돼서 3일 오후 연방의사당에 안치됩니다.
네네.
일반 시민들도 이날 저녁 7시 반부터 연방의사당으로 가면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에 참배할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은 오는 5일 오전 11시 워싱턴에 있는 국립대성당에서 국장으로 거행됩니다. 부시 전 대통령 유해는 장례식이 끝나고 다시 텍사스로 운구되고요. 다음 날인 6일 부시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있는 묘역에 지난 4월 별세한 부인 바보라 여사 옆에 안장됩니다.
네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일대기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조지 H.W. 부시 참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네네.
192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고요. 18살이 되던 해인 1942년에 해군에 들어가서 해군 조종사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 기간 중에 부시 전 대통령이 평생을 같이 한 바보라 여사와 결혼했고요. 명문 그 예일대학을 졸업한 뒤에 텍사스로 이주해서 석유회사에 근무를 합니다.
네.
또 1962년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 공화당 의장으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놨는데요. 1964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었군요.
네, 뭐 하지만 당선되진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66년에 연방 하원의원이 됐는데요.
예.
70년에 다시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부시 전 대통령은 다른 공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요. 닉슨 대통령 시절인 유엔 주재 대사를 지냈고요. 또 포드 대통령 때는 중국 주재 미국 이익대표부 대표에 임명됐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중앙정보국 CIA 국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1980년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 대선에 나가서 승리를 했고요.
네네.
부시 대통령은 그러다가 1988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해서 41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등 동서 냉전에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소련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또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은 세계 초강대국 대통령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냉전 종식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부시 전 대통령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걸프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1990년 석유 부국인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예, 부시 전 대통령은 다국적 군을 조직해서 1991년 쿠웨이트 탈환전을 시작했는데요. 이 전쟁을 걸프전이라고 합니다. 이 걸프전은 다국적 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네. 끝났습니다.
네, 이 걸프전이 승리하면서 부시 전 대통령이 뭐 큰 인기를 누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요. 그런데 전 그 정치적으로는 좀 불운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부시 전 대통령이 1992년에 재선에 도전했는데요.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던 신예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한테 졌습니다.
네네.
이 패인은 바로 흔들리기 시작한 국내 경제였습니다.
네. 뭐 대통령은 단임에 그쳤지만 부시 집안의 어떤 정치적 기운이 다한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를 하던 장남 조지 W. 부시가 2000년에 치러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가서 당선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 7도. 남포 아침에는 2도, 낮에는 6도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 10도, 영하 10도, 낮에는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구름 걷힙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5도, 낮 최고 9도. 사리원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 내리는 날씨입니다. 함흥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9도. 장전 흐리고 오후에도 가끔 비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0도입니다.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G20 정상회의 뒤 귀국길에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군데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일정 시점에 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고 말했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일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고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다 이행하기를 바라며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삭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현재 40%인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하지 않고 10%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상당한 양의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과 기타 제품을 구입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시험은 자국 방어와 억지력을 위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이란 군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어제 이란의 미사일 실험과 개발은 이란 핵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어떤 나라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미사일 실험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최근 시험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란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란의 미사일은 전적으로 방어를 위한 것으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실험을 금지하는 어떤 유엔 결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어제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리 협정은 각국이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묶는 것은 물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일부 국가들도 이행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면서 협상 전망은 밝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표단은 목표 실현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결단력이 중요하다며 각국이 견해 차이를 넘어 서로 양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관이 장례식이 치러질 수도 워싱턴으로 오늘 운구될 예정입니다. AP통신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를 워싱턴으로 옮기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을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해가 도착하면 미 의사당에 안치돼 추도식이 열리는 5일 오전까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